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속죄 사역으로,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주께 경배하며 또 주께로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며 이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도 어떠한 환경 여건에서도 낙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의지하며 소망하며 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 이제도 원근 각처의 세 곳에 모인 이들과 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늘 말씀 앞에 앉고자 하는 모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감히 몇 마디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 공생애, 공적인 사역이라는, 공적인 전도사역을 시작하신 걸 공생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30살 될 때쯤까지는 가정에서 그저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 일을 도우면서 지나시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30살쯤 되어서 공적인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12절 보십니다. 성령이, 성령께서, 그러면 좋겠네. 성령께서 곧 예수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광야는 거칠고 들짐승이 있고 온갖 위험이 있고 특히 마귀의 시험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40일간 금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40일, 와, 40일 금식. 40일간의 금식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은 그의 공적 전도 사역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으나 사람인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셨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인성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친히 사람의 연약함을 체휼, 체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인성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셔서 우리의 연약을 다 경험, 사람은 다 연약한 존재죠. 조금만 하면 몸이 아프고 또 마음도 상하고, 사람이 몸과 마음이 다 구성, 몸과 마음이 있어서 몸이 아플 때도 많고 마음이 아플 때도 그는 더 많고 더 많은 것 같죠. 마음이 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은 좋은데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인간관계라고,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지 않은 세상이죠. 주님께서, 인성을 가진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연약을, 경험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는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할 수는 있지만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죄 짓는 건 뭔가요? 죄 짓는 거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또 거짓말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그런 것은 죄 짓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돼요. 사람이 조금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힘을 얻으면 그 연약을 잘 극복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이 아니라 아내가 먼저 넘어지고 아내에게 남편은 넘어졌으니까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담을 사람. 둘째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그러나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시험이 많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의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지면 죄짓는 사람이 되고 낭패를 하죠. 그러니까 시험은 있지만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시험은 있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면 돼요. 그 시험을 잘 이겨서 마귀의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됩니다. 14절 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전통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마치 앞에 길을 닦듯이 회개하시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을 신끈을 맬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은 나는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나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니 회개하고 마음 준비를 하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거기서 죽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갈릴리 호수 부근에 가버나움 쯤으로 와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는 완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좀 머리가 좋은 분들, 계획성이 있는 분들은 계획을 다 세워보죠.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는 게 좋은데, 그리고 가능한 한 계획을 잘 좀 실천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시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시간표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지나면서도 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참 기이하다. 이렇게 꼭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다. 그렇게 놀랍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땅의 북부 지방이고 예루살렘 성은 남부의 유다 지방에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크기의 땅이지만은 그러나 강원도의 저 북쪽에 있고 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적 전도 사역은 예루살렘 성이나 유대 지방에서가 아니고 그것이 보다 더 사람들이 수도 부근이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선호하듯이 서울 가는 것을 좋아하듯이 또 서울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은 방학 되면 시골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시골이 없어서 나는 싫다. 나도 시골에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서울뜨기들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은 보통은 지방에 있으면은 괜히 서울이 별것 아니지만은 서울이 좀 동경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서울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나 유대 지방에서가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지역이나 외적 조건과 상관없이 그의 자유로운 뜻에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사역을 다 하는 사도행전 28장 끝에 가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사역을 복음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씨뿌리는 비유 등의 일곱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인들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열왕의 때는 느부갓네살이 꿈에 꾼 꿈에 그 금신상의 꿈에 꾼대로 그것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나라를 거쳐서 로마 나라에 와서 네 번째 나라인 바벨론과 메데파사와 헬라 그리고 로마 나라에 와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였다고 생각되는 그런 예언이죠.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의 때 곧 우리가 로마 제국 시대라고 생각되는 이때 바로 예수님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죠.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온 천하를 제패하던 시대 로마 제국 시대 로마가 온 세계에 평안을 주는 그런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 또 모든 나라는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는 제국 이름이기도 하고 수도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입니다. 롬. 예. 로마. 그 나라를 세우실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놀라운 예언이죠. 모든 나라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파사도 망하고 헬라도 망하고 또 로마 제국 자체도 망하지만은 지금은 로마 제국이 없잖아요. 일종의 서로마가 먼저 망하고 동로마도 나중에 망해서 다 망하고 그것이 오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옛날에는 로마 제국의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세상 나라는 있다가 망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나라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신약교회이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아주 특이한 그런 단체입니다. 이 나라는, 이 교회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실수, 하나님 섬기는 거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물러가시오.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왕입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휴메니즘입니다. 사람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건 헬라 철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이 사상,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간중심주의적인 생각이 하나님을 배척했는데, 그래서 이 인본주의 세상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창조자야, 하나님이 섭리자이다. 너희는 너희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죽을 때 보면 안다. 죽음 앞에 서면 아, 나는 무력한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생명 하루를 연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깨닫게 되잖아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요. 사람은 그런 존재임을 일찍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자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우치는,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발점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메시아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구약 교회죠. 교회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하나님 아들 싫다, 하나님 싫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라면 메시아를 웰컴, 환영하고 그리고 잘 믿고 섬겨야 되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된다.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들이 죽였던 배척했던 그들이 영접지 않고 거절했던 그분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 로마 제국 시대에 시작될 것이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사역이다. 전도사역,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 믿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나라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목사는 힘이 없죠. 목사가 여러분 복종하세요, 제 말 들으세요 그렇게 하는 목사도 없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복종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목사도 교인들도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창조자요 섭리자이심을 제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우리는 그의 신민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나라가 됐어요. 교회가 신약교회는 나라입니다. 예수께서는 때가 찼고 때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어긴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십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죄부터 하나님을 나는 몰랐어요. 이 세상은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물질이 영원한 줄 알고 어느 날 우연히 생명이 나와서 이렇게 오묘막측한 기묘한 세상이 된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냥 우연히 이렇게 정교한 인간의 뇌도 얼마나 정교한지 이것이 컴퓨터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의 뇌가 아닙니까? 그러면 컴퓨터 문명이 굉장히 놀랍다고 요새 뭐 AI가 어쩌느니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AI는 누가 만들어냈나요? 사람의 머리가 컴퓨터 문명이 발달해서 AI까지 갔는데 그럼 그 컴퓨터 문명을 만들어낸 것은 인간의 머리인데 인간의 머리는 어떻게 나왔나요? 우연히 그냥 물질이 어쩌다가 생명이 돼갖고 그것이 발전 진화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희한한 컴퓨터를 만들어낼 정도의 머리가 됐다고 그걸 믿으라고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바보라고 감히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게 말이 되느냐? 그것이 물질이 그렇게 물질이 전능하냐? 너는 물질 전능을 믿는 자로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자 하노라.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도 믿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그분이 자신을 증거한다면 그 증거를 확인하고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되고, 그분이 이 온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이성적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것도 죄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것도 죄요, 그 대신 우상을 섬긴 것이 절대 가치를 헛된 우상들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빌면서 고목이 우리를 도와주고 무슨 인도 사람들처럼 암소가 모든 우주의 근원이고 그런 소리나 하고, 예? 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1,000번 절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헛된 것들, 오늘 현대에는 그런 거 다 집어치운다 하더라도 이성이니 과학이니 돈이니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여전히 헛된 우상 숭배 안에서 쳇바퀴 돌고 있는 이 인생들의 모든 잘못, 우상 숭배의 죄, 이런 것들이 다 죄요. 1, 2계명을 어기는 죄, 10계명의 1, 2계명 어기는 죄요. 거기에 또 온갖 부도덕의 죄, 불효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가장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죄가 불효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거리가 먼 불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효도를 바로 하면 거기에서 모든 도덕성이 나옵니다. 부모 공경하는 데서부터 인간관계의 도덕성이, 윗사람을 존중하고 서로 남을 배려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다 터득이 됩니다. 그러나 불효하는 사회 속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불효,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등 10계명이 말하는 온갖 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거를 버리라, 그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버리고 고백하고 돌이키. 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가르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은, 복음을 설명하기를,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의,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표한, 예표 예언한 아들의,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다윗의 자손인 인성을 가지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로마서 지금 1장에, 로마서는 복음을 설명한 성경인데,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내용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라고 우리가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 이루시고, 그를 믿는 자가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의 요지죠.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 여전히 표적 뭐 기적을 보면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오순절파처럼 기독교를 기적주의 종교로만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에서는 철학이 시작됐죠. 헬라는, 헬라에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나 모든 철학자들이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말이죠. 그것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필로소피아는, 예, 필로소피는, 예,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철학을, 예, 지혜를 찾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뭔데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상한 윤리적인 선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것은 죄수의 형틀인데, 저주받은 사람의 형틀인데, 그런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가르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다. 기독교는 기적주의가 아니고, 기독교는 철학이 아니고,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속죄의 도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내용은 속죄다. 속죄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걸 보고, 에이구, 미련하게 기독교인들이 뭐 속죄니 십자가니 그런 얘기나, 그거는 원시적인 신화다. 유대인들은 거리끼게 기적 얘기나 하지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건 뭐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것이 복음의 요지이지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구속, 그것이 십자가 속죄 사역을 말합니다. 예,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 믿는 자를 죄 씻음 주시고 의의를 주셔야 영생을 하게 되니까, 죄의 값은 죽음이니까, 죄인은 죽고, 예, 육신도 죽고 영도 죽었고 이미 영원히 죽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니까, 이거에 죽지 않고 살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 구원을 얻으려면 죄 씻음을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 죄로 인하여 멸망할 처지에 있지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이 복음이다.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치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6절을 마저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재미있으시네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어부입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들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죄인 아무개야, 죄인 김효성아, 김효성 너도 죄인이지 않느냐, 와라. 그래서 예 하고 주님 앞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구주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은 구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을 얻기 위하여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죠. 예수님의 사명은 죄인 구원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에게, 구주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님이 오셔서 하리니 전도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는 예수님의 일이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택자들이라고 부르는, 양이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을 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시고 또 전도를 하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몰라요. 똑똑한 학박사들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많은 사람들은 전도로 믿게 됐다. 예수님을 전한 어부들이 무슨 공부를 했어요? 어부는 고기 잡는 일만 했지. 그런데 그들이 전도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물론 사도 바울은 공부를 좀 한 사람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이, 전도해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됐습니다. 전도를. 기독교 확장은 유능한 사람들의 조직 활동이나 또 아주 저술 활동이나 또는 그들의 아주 명석한 머리들을 다 짜내는 아주 그런 것을 다 종합해가지고 기독교가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전도지 한 장 나누면서, 지난 수요일도 우리 80, 90 대신 권사님이 오늘 추우니까 나가지 마세요. 그런데도 귀엽고 나가신데 나가서 콧물 작작 흘리시면서 이렇게 구르마 끌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주는 거는 사람들이 안 받았어요. 전도지를 안 받는데 이 노인이 이렇게 덜덜 떨면서 구르마 끌고 나가서 전도지를 주니까 받더래요, 사람들이. 와.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동정해서 그렇지, 저 노인이 주는 걸 내가 안 받으면 죄,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뭔지 받아는 보자 그러고 아마 받았겠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아, 죄송해요. 제가 권사님이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유식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전도지 한 장을 들고 나가서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고 아무쪼록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면 좋겠는데요 하고 주는 전도지가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전도는 교회의 그러므로 최대의 임무요 사명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너는 전도를 해라, 전도자로 내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중에 가서 자선사업하라, 고아원사업, 양로원사업, 교육사업, 또 재벌이 돼서 너도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다 좋은데 그거 다 선한 일이고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너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거라, 너는 전도자가 되거라, 아니 신학교 목사는 아니라도 너는 합정동교회 수요전도대에 거기에 참석해서 나가서 전도를 좀 한번 해보거라. 전도지 가서 50장 들고 1시간 동안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좀 예지를 나누어 보거라. 저 이번 수요일날 보니까 저 강남에 사는 어느 새로 나온 우리 그 전입하신 집사님 한 분이 참석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집사님이 어떻게 왔어요?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돼. 깜짝 놀라서 왜 왔느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와서 전도를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해요. 누구든지 전도를 하라, 전도를 주께서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해 전도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으려면 그의 이름에 대해 들어야 하고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전도가 필요하고 전도를 위해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가서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듣든지 안 받든지 전도지주면 대부분 90%는 99%는 버리더라도 1%가 전도지를 갖고 그 전도지를 한번 읽어보고 그가 구원을 얻는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는 택자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 가는 택자들을 구원을 하시는 방법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오늘날 전도자는 성경에 정통하며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전도자는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주님의 거룩과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전도자는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519장 찬송 좋은 찬송이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메시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하나님 거역하는 인본주의로 꽉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곧 신약교회다. 그리고 이 신약교회만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천국의 사닥다리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사닥다리. 그렇죠? 정말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천국 가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신약교회고 그들은 천국으로 지금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타고 있는 자. 둘째로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 그 나라에 들어오려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오려면 그냥은 안 된다. 태어난 것 같고도 안 된다. 예? 믿는 가정에 태어나도 본인이 거절하면 지옥 간다. 예? 예배당에 이름을 등록해놔도 예, 본인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겠죠? 지옥 가겠지. 이름만 등록하면 되면 그냥 온 세상 사람들 예, 70억 인구를 갖다가 교회에다 다 이름만 다 등록하면 천국을 그냥 다 공짜로 가겠지만은 그렇게 가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가는 곳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삶을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하지만은 새 삶을 시작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 셋째로 또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은 전도는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신약교회의 사명임을 보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에게 맡기신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 전도를 통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오늘날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예.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돼 가서 전도하라 그랬는데 안 돼 안 돼 전도는 안 되는 거야. 오늘날은 전도지 다 버리잖아. 안 돼. 다 버리더라도 99명 버리더라도 혹시 한 명 예 전도지 받고 구원 얻으면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지 마.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된다 그래. 택자들은 구원 얻는 줄 알고 나가서 전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법,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 교회의 최대의 임무와 사명. 교회는 다른 어떤 일은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일은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유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누는 일을 실천하십시다. 저는 가족부터 불쌍히 여기고 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싫어하더라도 전도를 해요. 받든지 안 받든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가는 거 좋아. 나는 너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아. 천국 가는 거 원해. 그러니까 예수님 꼭 믿고 좋은 사람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바른 길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면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세상이 그냥 물질에서 물질로 됐냐? 인간이 주인이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그게 무지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믿는 것은 그것은 뿌리를 찾아가는 게 정로야. 그것이 그렇게 깨우치면서 그렇다고 막 논쟁하고 싸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자꾸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다른 관심 하나도 너가 나한테 효도를 안 해도 된다. 효도를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일이다. 효도라는 건 100년이지 천국 가면 무슨 효도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거. 그거 외에는 없다. 다른 것은 없다. 다른 거 나한테 안 해줘도 돼.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 예수님 믿고. 그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아니야.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수님 영접하고 주의 뜻대로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하면 돼. 거기 그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참된 교회를 그저 찾아가서 거기에 속하면 좋다는 것뿐이지 교회가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참된 교회를 그저 찾는 것뿐이지. 기도하십시다. 부족한 종이 제도 이 말씀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주님, 모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자리에 있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다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세상인 것을 아무쪼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